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의 돈줄을 겨냥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과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들이 해외 은행 계좌에 은닉하고 있는 많은 자금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은 결코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웬디 서먼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 정부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셔먼 차관은 김정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정책을 고수한 채 새로운 단계로 이어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집스러운 자세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미 동맹의 분열이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가 모스크바 시내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올해 55살의 넴초프 전 부총리가 어제 저녁 크렘린궁 인근의 한 다리를 건너던 중 흰색 차량에 가해진 네 발의 총탄을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총격 당시 넴초프와 함께 걷고 있던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넴초프는 이날 사망하기 몇 시간 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넴초프는 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개입을 통해 러시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러시아 내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사건 직후 조사를 지시했으며 대통령실이 이를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야 세력들은 이를 정치적 보복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잔인한 살인이라며 러시아 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살된 넴초프는 보리스 열친 행정부 때인 1990년대 후반 제1부총리를 지냈고 그동안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 정책과 부정부패를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넴초프가 총격을 받은 현장엔 조화와 촛불을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2차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고 두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를 맡은 국무부의 로베르타 제이콥슨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어제 협상을 가진 뒤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의 이전에 양측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국교 정상화를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쿠바 대표단은 이날 협상 전에 쿠바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대사관 재개관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바 측 대표인 호세피나 비달 외무부 미국 국장은 그러나 협상 뒤 테러 지원국 해제가 국교 정상화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쿠바를 계속 테러 지원국에 묶은 채 정상적 관계를 재개하는 건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달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중산층의 은퇴 후 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주례 연설에서 대부분의 투자 자문 업체들이 고객의 미래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가 업체 간 나눠먹기식 뒷거래와 수수료를 숨겨 중산층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자 비용 갈취 등 나쁜 투자로 인해 미 중산층과 근로자들이 당하는 피해가 한 해 170억 달러에 달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미 노동부의 은퇴 자문업체들의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라디오 무대 VOA 세계 뉴스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난해에는 남한의 국제 팬클럽에 이제 망명 북한 작가 센터가 나왔잖아요. 재작년 12년. 그 나와서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엔 또 한국 소설가 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2년 전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린 도명학 씨는 량강도 혜산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네, 2006년 12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2007년부터 생활을 했죠. 해술은 그렇게 되죠. 해술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것은 지난 2006년 겨울. 북한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현실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천성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으로 그냥 쓰여놨던 거죠.
한 장의 종이 글 때문에 보위부 감옥에 갇혔었고 중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파 감시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전파 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 적발한 거예요. 중국 TV 지금 딱 나 현행으로 딱.
하루가 멀다 하고 감시하는 눈길을 피해 숨쉴 곳을 찾아야 했던 도명학 씨.
보이 주재원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있는가 아침 저녁을 확인을 하지. 이거라고 어디 사람 살겠어요.
가족의 건사를 위해 장마당에 나섰던 아내가 사준 양복을 입고 낯선 동네에서 마주친 아버지 도명학 씨에게 사탕 사 먹을 돈 달라 때를 쓰는 막내딸을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내 야로 이제 속이고 간데 여기 또 이거 다시 먹으면 언제 다시 볼지 이 기약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다 내가 죽을지 무슨 영원히 못 볼지 나는 그냥 잡히면 이게 할 말이 없죠 이게. 그래서 야 나는 잡히면 그냥 죽어버리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압록강은 무사히 건넜고 미리 익혀뒀던 중국말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는 늘 도명학 씨를 불안하게 했지만 생각과 말, 글쓰기에 자유가 없던 땅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까지가 뭐 죽은 거. 어차피 나는 감옥 안에서 죽었어. 지금 있는 거는 내 그림자일 뿐이야. 항상 자신을 이렇게 달래고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일도 좀 잘 되고 네 개 도시인가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브로커라는 걸 만났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중국의 4개 도시를 거치면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한국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한국까지 가는 길을 연결해 준다는 사람을 통해서 태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넌 지 6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야, 그때 물론 태국에서 그때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뚜렷하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적응이 됐는데 이게 추울 때는 추워야지 더울 때는 덥고 이거 주구장창 더운 나라가 좋은가 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안나는 북에 있을 땐 하도 이게 연로남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막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추울 걱정 없으니까 뗄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정작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딱 들어왔잖아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그저 반갑고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4박에 아침에 날 박자마자 딱 내렸는데 야 내리자마자 이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창바람 와, 정신이 그래서 벌쩍 드는 거예요. 사람이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야 우리나라 소나무가 열대지방 것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때려 이건 이거 이거 야 이게 진짜 이게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나무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야 이게
고향처럼 푸근한 기운을 가져다준 눈 쌓인 겨울 소나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에 머물면서 접했던 텔레비전 속 한국이 눈앞에 펼쳐지니 왠지 더 반갑고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차도 많고 뭐 이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보고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중국이 TV랑 많이 보면 중국도 번화거리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한국은 88년에도 내가 저 중국 TV로 서울올림픽 장면을 몰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좀 그렇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모습은 놀랍더라고요. 밤에 전기가 너무 이렇게 하고 특히 자동차 그 불빛 그 한강 다리에 그 쫙 이렇게 한 것, 야, 좀 차가 이게 이렇다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 상상했던 것보다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낮에는 무슨 뭐 그런
불야성 같이 불 밝힌 서울의 밤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서울의 낮 풍경에는 북한 최고의 도시 평양을 떠올렸습니다.
또 솔직하게 통말하면 도시 구획을 잡았다거나 이런 거는 뭐. 평양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고 오히려 조잡하고 그렇더라고요.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뭐 평양은 도시 경관이 이렇게 계획 도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평양보다 낫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풍요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고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와 보니까 뭐 사람도 다 똑같이 생긴 사람, 뭐 행동 거지도 다 똑같고 큰 길 건널 때 아줌마들 엉덩이 삐죽거리며 급히 건네는 것도 북한 아줌마들하고 똑같더구만 뭐 그저 다 옛날 고생을 해가지고 그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우선 예 오는 동안에 중국에서 말 안 통해 태국에서 말 안 통해 뭐 그랬죠.
그저 말이 통하는 조선말을 쓰는 곳이니 중국보다도 태국보다도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 도명학 씨의 머릿속 두 나라에 대한 저울질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니까 우선 말부터 이게 통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
야, 이게 말부터 통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와서 낯설은 거는 그다음 구체적인 문화에 들어가서 말은 말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들을 얘기들이 있고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도명학 씨의 좌충우돌 한국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받았고 밥 해먹고 자고 빨래도 하는 집안 살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와서 빗자루를 좀 사야 되는데 빗자루 사자면 북한에서는 상점이 북한은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 사자면 자파상점, 그다음에 이런 공산품 사자면 공업품 상점 이렇게 하고 먹을 거 사자면 식료품 상점, 채소 과일 사자면 과일 냄새 상점, 그 다음에 수산물 사자면 수산물 상점, 이게 다거든요, 상점은. 간단하잖아요, 분야별 딱 되어있으니까. 그냥 백화점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 그래서 나갔는데, 아, 이게 공업품 상점 어딘지 있어야, 앞만 봐요. 공업품 상점이라고 쓴 게 있어야 말이지. 자파 상점이라고 쓴 것도 없고.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아니, 모르게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면 빗자루가 있는지, 북한식 잡화 상점은 동네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마다 커다랗게 이름을 내건 간판들. 그러고 보니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는 상점들만 천지였습니다.
식당도 무슨 식당이라고, 무슨 아니면 뭐 돼지 족발 이렇게 쓴 거는 식당이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이름 단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아름다운 인연 뭐 이렇게 써놨다거나, 그다음 무슨 가든,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또, 그것도 저런 건 뭐예요?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아, 결국은 빗자루 못 사고 들어갔지.
빗자루 하나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던 도명학 씨는 결국 먼저 정착한 다른 탈북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그 저 탈북자의 저 선배 한 명, 왕 거 보고, 아이, 여기 왜 공업품 상점 없는가? 죽겠다. 야, 임마, 여긴 공업품 상점 없어. 하는 거야. 아, 그럼 이 빗자루가 어디서 이게 뭐 하니까. 아, 그건 좀 마트에 가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얘기는 이래요. 그래서, 아, 근데 왜 상점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이 다 다른가? 하고 물어보니까. 백화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아울렛이 있고, 슈퍼 있고, 아유, 왜 다 이렇게 다른가 하고. 보니까 물건 다 비슷한 거 다 파는데 어째 그거 다른가 하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건 다 상점이란 것만 알면 살아가기 불편하대. 근데.
알아야 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리도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도대체 마트는 무엇이고 아울렛은 무엇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속속들이 공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그걸 몰라도 나는 이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데 이게 그냥 뭐 물건만 살 수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쨌든 이 호기심이 좀 많아요. 이게 왜 이게 다를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모르면 조금 이게 좀, 그래서 저쪽에서도 살지 못하고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거야. 그냥 거기서 모른 척하고 김정일 시키는 대로 수걱수걱 살 거지. 무슨 얘기? 알고 싶어서 라디오도 여러 나라 라디오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일했는가 싶은데, 그것도 됐다. 여기한테 또 제대로 알아야지. 저건 왜 마트고 저건 왜 슈퍼고.
궁금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겁니다. 북한 밖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그리도 열심히 라디오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유통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다음 상품은 왜 TV는 처음에 신품이 나왔을 때 비싼데 이것이 좀 있으면 값이 엉터리 없이 많이 떨어져. 처음에 사는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다 덮씌워가지고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그다음 제품을 싸게 팔아도 원가는 원래 요만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한국에 대한 경제 공부. 빗자루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 상품이 생산되고 팔려나가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알아내가는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궁금증이 나가지고 또 영화관은 왜, 영화관 북한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왜 백화점에 들어 이렇게 설치하고, 그것도 제일 위층에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왜 1층에 화장실이 없을까?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1층만 볼 사람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높은 층이다 해놔야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물건 보고 충동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광고도 볼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그런 것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이야,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야,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그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걸 생각 보니까 좀 재밌기도.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보다 보니까 알아가는 재미에 살자면 그것도 또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부드러운 바람처럼 먼저 다가가되 마음을 열고 갑니다. 그럼 상대도 날 알아차리고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난 어느새 돌멩이처럼 누군가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무기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되시겠습니까? 딱딱한 돌멩이가 되실 건가요? 라디오 무대 오늘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첫 곡들이죠. 아담 레빈이 부릅니다. Lost Star.
Please don't see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y.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 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The lambs are on the road,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Careful turn.
라디오 무대 여러분의 감성을 책임지는 주말 음악 방송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아니,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혹은 힘들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함께 힘들었던 감정이나 복잡한 생각들 좀 털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또 한결 차분해지죠. 이번 주부터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는 미국의 대중음악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을 대표할 만한 음악가들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팝 아티스트 열전입니다. 미국의 대중음악가 시리즈가 되겠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아시죠? 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꽂힐까 하는 생각이요. 그 답을 내릴 수 있게 한 소식이 며칠 전에 들렸는데요. 일단 그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누군가의 말보다 절실하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하루하루 얼마나 값지고 아깝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깝고 아름다울까요? 혹은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들까요? 그냥 길을 가다 돌멩이가 발에 채어도 가슴 한편 아릿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얼마 후면 다신 볼 수 없는 것들로 세상은 가득하니까 말이죠. 누구의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난주에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지역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자신의 시한부 삶을 고백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데이브 벤턴이란 뉴스 진행자인데요. 이 같은 방송에서 9년 동안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이 데이브 벤턴이라는 앵커가 방송에서 자신은 몇 주 전 의사로부터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4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올해 51살인데요. 이 벤턴 앵커는 며칠을 살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자신의 목표라면서 현재 종양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자리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싶다. 그 순간이 올 때 시청자들에게 그동안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한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기독교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분이 나를 데려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우 평안하다.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암 질병과 싸우고 있다. 나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동료 여자 앵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암과 싸우고 있으니 당신도 잘 해낼 것이라 믿고 늘 응원하겠다는 말을 건넵니다.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고 지켜봤죠.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저 사람 지금 심정이 어떨까? 혹시 눈에 눈물이 그렁이지 않을까? 앵커의 말을 듣는 내내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 살폈는데요. 그야말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 종종 듣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던 날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값지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마치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죠. 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진 아무도 모르고요. 삶을 곧 마감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 아마도 가장 진실하고 누구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앞둔 누군가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루하루 완벽하게 100점으로 살 순 없겠지만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하는 말에 최선을 다해 진실한다면 이 뉴스 앵커처럼 신에게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후회나 원망은 없지 않을까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존경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라디오 무대 오늘부터요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팝 아티스트 열전입니다. 미국 대중음악 시장의 한 획을 그었던 음악인들을 매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을 네. 사랑하는 김근삼 기자입니다.
그 말 참 듣고 싶었어요.
네, 주중에는 또 자주 뵙고 있는데 그렇죠? 주말에 이제 음악 프로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뭐 저도 반갑고요. 또 앞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저 역시 또 음악 없으면 못 사는 음악 애호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좋아하는 음악, 특히 이번에는 좀 그 음악을 부른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뭐 가수도 될 수 있고 작곡가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연주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하네요.
예,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 하여튼 이 순서를 통해서 제가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불렀는지 어떤 뒷얘기가 있는지 좀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기대하셔도 코너, 좋습니다.
예, 기대 막 했습니다. 네. 자, 이 코너 코너가요, 팝 아티스트 열전인데요. 과연 이 코너 첫 주인공 누가 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코너의 첫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주위의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사실 뭐 훌륭한 음악인들이 많지만 이 팝 아티스트 열전의 첫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같은 답변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 부를 테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워낙 뭐 유명한 노래인데 누군지 네. 아시겠어요?
뭐 워낙에 유명해서요. 뭐 매력적이고 조금 느끼하다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뭐 하지만 뭐 양이실 뿐만 아니라 이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미국 음악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대강 짐작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또 이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네네
Love
네네 그렇죠. 네, 이제 대강 이제 아시겠죠. 오늘 네. 주인공은 지금 말씀하신 이 Love Me Tender를 부른 엘비스 프레슬리.
네.
뭐 엘비스 프레슬리의 별명이 뭐 많겠지만 그래도 엘비스 하면은 로큰롤의 황제,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냥 더킹, 이제 유일한 왕 뭐 이렇게 예. 부르기도 하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 팝 아티스트 열전의 주인공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짠짜잔.
네.
네. 뭐. 미국은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엘비스 프레슬리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여기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떤 인물인지 짧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제가 이제 팝 아티스트 열전에서 이 짧은 소개로 시작을 하고 갈 텐데요.
네.
짧게 가니까 잘 들으세요.
예.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1935년 1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1977년 8월 16일에 사망을 했으니까 42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고요.
네.
미시시피주 투펠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또 독특합니다. 20살에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노래는 잘했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개인적인 생일 선물로 음반을 하나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려고 음반사에 갔는데
네.
그 재능을 알아본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가수로 데뷔하자마자 불과 뭐 1년 만에 말씀드린 대로 로큰롤의 제왕, 20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됐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많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평생 판매한 음반 매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짐작이 가세요?
글쎄요. 짐작할 수 없는 수겠죠?
6억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사후에 팔린 음반들도 있는데
네.
뭐 얼굴도 참 매력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수십 편의 영화, TV에도 출연했고
네.
크게 성공한 작품도 꽤 많다는 게 이 짧은 엘비스 프레슬리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네. 자, 그럼 짧게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노래를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들으신 노래는 Love Me Tender란 발라드였는데 사실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명해진 건 이 빠르고 경쾌한 로큰롤,
네.
락커블리라는 이 노래 장르를 통해서 이제 유명해졌고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데뷔를 해서 처음으로 미국의 음반 순위 1위에 올렸던 곡입니다. 1956년에 나온 핫 브레이크 호텔을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아, 네. 갑자기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 네.
춤추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팝 아티스트 열전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1956년에 발표해서 1위를 차지한 곡 핫 브레이크 호텔입니다. Well, since my baby left me, well, I found a new place to dwell. Well, it's down at the end of Lonely Street, that heartbreak hotel where I'll be just so lonely, baby. Well, I'm so lonely, I'll be just so lonely, I could die.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hearted lovers to cry there in the gloom. So I think it's so lonely, baby. I think it's so lonely. It's so lonely, they could die. Now the bellhop's tears keep flowing, the desk clerk's dressed in black. Well, they've been so long on the street, they'll never, never look back. And think it's so, I think it's so lonely, baby. Well, they're so lonely. Well, they're so lonely, they could die. Well, if your baby leaves you, you've got a tale to tell. Well, just take a walk down Lonely Street to Heartbreak Hotel, where you will be, but you'll be so lonely, baby. Well, you'll be lonely, you'll be so lonely, you could die. So lonely they could die. 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팝 아티스트 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엘비스 프레슬리인데요. 김근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핫브레이크 호텔 감상하셨는데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뭐 아직도 그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0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뭐 지금 들으신 노래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살았던 집이 맨피스에 있는 대저택인데
네.
그레이슬랜드, 이름도 아주 성스러운 땅, 멋있는 이름이죠. 이
네.
대저택이 지금은 이제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네.
매년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기 위해서 6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미국에 있는 개인의 집으로는 사람들이 찾는 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1위는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고요.
어머, 저 과봤으니까
네,
맞고.
두 번째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빌트모 대저택이라고 미국의 아주 큰 부자가
네,
지었던 이
네.
유럽의 대성 같은 그런 집이 있는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그레이슬랜드입니다. 이만큼
네.
뭐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억하고 있고요.
네.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기 대회도 유명한데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볼거리죠.
네. 흉내 좀 내실 줄 아세요?
네네. 좀 내볼까요? Love me tender.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된 비결 뭘까요?
뭐 사실은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새로운 장르와 함께 데뷔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장르를 이제 인기 있게 만든 이제 선구자이기도 한데 바로
네.
락앤롤이라는 장르입니다.
네.
록앤롤.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배경이 있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지만 진짜 짧게 말씀드리면 백인 10대들이 당시 흑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제 감성적이고 신나는 리듬앤블루스 음악을 들으면서 새롭게 생겨난 장르입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있던 백인의 이제 뭐 컨트리 이런 장르와도 이제 혼합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뭐 신나고 새롭고 특히 이제 이 락앤롤 문화는 본격적으로 10대의 반항정신, 저항정신 이런 걸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되는 그런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중심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수로서 또 이런 이 록앤롤 문화를 이끄는 선도자로서 아주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한 인기를 누린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성인들 사이에서는 좀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른들이 듣지 마라, 듣지 마라 하면은 또
더 듣고 싶은
게 10대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로서가 아니라 미국 문화 전체에 참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흑인 문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록앤롤이라는 음악 자체가 이제 흑인 음악이 이제 백인 문화와 접목이 되고 또 백인 청취자층 사이에서 들리면서 이제 유행하게 된 게 록앤롤인데
네.
이런 록앤롤의 선구자로서 이제 흑인 문화가 백인 사회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그런 새로운 문화적인 흐름을 선도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
네.
뭐 여러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여기서 해드리면
네.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했던 197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땅콩 농장 주인 출신이죠.
네.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엘비스 사망 이후에 낸 성명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 대중문화의 모습을 바꿨다.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죠.
네. 전율이 갑자기. 예.
여기서 좋습니까?
네. 확.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네. 조금 전에 들었던 곡이 이제 경쾌한 록앤롤 핫브레이크 호텔이었는데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락앤롤 히트곡도 많지만 발라드 히트곡도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발라드로 골라봤는데 1962년에 발표한 1위 곡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이죠.
네, 듣고 가겠습니다.
Wise men say only fools ru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it be a sin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are meant to be. Falling in love with
자, 라디오 무대 팝 아티스트 열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두 번째 곡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랑받던 가수가 너무 일찍 사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 노래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제목처럼 이 노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멋있게 생긴 남자가 여자에게 불러준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또 사망은 참 외롭게 했는데
네.
1977년 8월 16일 멤피스 자택의 욕조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는데
네.
결국은 프레슬리의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판명이 됐어요. 마약 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 약도 있었고 수면제도 있었고 몸속에서 이 죽은 뒤에 정말 뭐 열 종류가 넘는 약들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던 것을
약으로 살아왔나요?
네, 예. 나왔고요.
네.
뭐 사실은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많았습니다. 사인을 놓고 또 그리고 최근까지도 엘비스가 살아있다. 노인이 된 엘비스 프레슬리를 호숫가에서 봤다. 뭐 이런 증언들도 나왔지만 사실 네. 확인된 것은 없었고 이제 1977년에 사망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환상 같은
그렇죠.
그런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또 이분이 노인이 됐다면 또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은 기억이 노인이었을 텐데 또 이제 40대에 사망을 했고 그 전에 또 전성기 때 모습이 이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거고요.
네.
또 뭐 물론 엘비스 프레슬리가 당대 미국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가수이기도 합니다. 뭐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섹스 심벌 이런 말을 여자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는 당대 최고의 이제 남자 아티스트 혹은 뭐 남성 중에 섹스 심벌이었고요.
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에 갔었습니다. 군에 네. 갔다가 와서 1968년에 이제 복귀를 한 복귀 공연 실황이 있는데 이 실황이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 장면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사실 요즘 기준으로는 좀 느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꽉 키는 이제 가죽 바지에다가 가죽 자켓에 기타도 네. 어마어마하게 큰 걸 메고 또 구렛나루도 또 길러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봐도 참 이 남자로서 봐도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멋있는 모습이었고
네.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PD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그 무대에 나온 엘비스의 모습이 이 사람이 뭐 방송 프로그램 PD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받겠습니까? 네. 방송국에서. 그런데 엘비스의 모습은 사람 같지가 않았다.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만큼
네.
당시 이제 엘비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뭐 노래도 목소리도 멋있었지만 그 모습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했던 뭐 그런 가수였죠.
네. 자, 오늘 팝 아티스트 열전 첫 시간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아,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다음 주 다시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찾아뵙겠고요.
네.
아, 저희가 지금 첫 곡으로 핫브레이크 호텔, 락앤롤 빠른 노래, 두 번째로는 이제 Can't Help Falling in Love 발라드를 들어봤는데
네.
세 번째는 Suspicious Minds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후기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대 갔다가 복귀한 후에 이듬해 1969년에 나온 곡인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마지막으로 1위를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약물 중독 등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네.
앞서 들었던 이 직설적인 로크롤과는 사뭇 달라진 스타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원숭미도 느껴지고 음악적으로도 뭐 컨트리적인 요소도 있지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티스트 열전, 팝 아티스트 열전 엘비스 프레슬리 만나보셨고요. 마지막 곡으로 Suspicious Mind 들어보시면서 이 시간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re caught in a trap. I can't walk out because I love you too much, baby. Can't you see what you're doing to me when you don't believe a word I say? We can't go on together.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 오해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오해를 했을 때 무조건 화를 내지 말고 이것이 오해일 수 있다고 무조건 가정하고 심호흡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 일단 믿어봅니다. 세 번째, 서로를 그리워하도록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춥니다. 계속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의 돈출을 겨냥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미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들이 해외 은행 계좌에 은닉하고 있는 자금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고위층에 대한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인권 유린에 관여한 관리들과 기관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고 상원에서도 역시 발의될 예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웬디 서먼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 정부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셔먼 차관은 김정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정책을 고수한 채 새로운 단계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집스러운 자세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미 동맹의 분열이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한국은 지난 25년간 눈부신 번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대다수 주민의 영양실조, 궁핍,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비핵화를 결단하고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 기구는 어제 총회를 마치면서 북한을 5년 연속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 정권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에 관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17%로 1991년 이후 조사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은 어제 3.1절을 앞두고 한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일본에 대한 호감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7%,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74%, 하지만 일본 사람에 대한 호감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가 40%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57%가 필요에 공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가 모스크바 시내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올해 55살의 넴초프 전 부총리가 어제 저녁 크렘린궁 인근의 한 다리를 건너던 도중 흰색 차량에서 가해진 네 발의 총탄을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넴초프는 사망하기 몇 시간 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2차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고 두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를 맡고 있는 국무부의 제이콥슨 차관보는 협상 뒤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미주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쿠바와 미국 양측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되겠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